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벽에 들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다니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하게 하신다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나의 경험 또 지식,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또 이성, 감정만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참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가지 그 인생의 법칙의 저자이자 또 심리학자 그 조던 피터슨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그의 실상을 완전히 믿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다. 만약 내가 그분을 완전히 믿는다면 나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전하게 믿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해왔던 가치, 사랑, 정의, 미래 등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중간, middle ground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receive 하던가 아니면 그냥 reject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가장 그 인상적인 그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분, 산업화 그 이전 문화에서 대부분의 그 아들들은요, 그 가업을 아버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되고 구두 수선공의 아들은 구두 수선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업을 이어받은 아들같이 그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을 본받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이 오염된 우리 인간들을 다시 재창조, recreate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로 이렇게 비판받으셨을 때, 아, 안식일은 뭐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당화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병 고치는 일은 당연한 거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진짜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는요, 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모욕스럽고요. 정말 이게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그 오직 한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와 비길 수 없고 비할 데 없는 분이라고 자기네가 조상 대대로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 예수님의 주장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충격적인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들었을 때 충격적이고 그게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한 가지 점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이 신석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또 다른 제2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온전히 아버지께 의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5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젝트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어떤 분이셨어요? 죄인과 또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과 교제하셨고 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그 미신이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가끔 이렇게 연못에서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거기 휘저을 때 먼저 점핑해서 탁 들어가는 사람이 그 고침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에 한 번 있는지 뭐 10년에 한 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물이 통상적으로 치료와 관련되었다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아 그래도 걔네들은 그분들은 정통 신앙이 그래도 뿌리 있어서 아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서 그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자 그 회복되어진 여러분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신학자들은 아,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그 사건이 아마 깊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연못에 아무튼 말씀을 잘못 내한테 적용을 했던 그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하던 이 연못 앞에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 할 것 없이 많은 병자들이 이 낫기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여들은 것이죠. 마치 미신처럼 말입니다. 그 중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는 걷거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상태를 아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사회적으로 되게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부모, 가족, 친구도 없어요. 오직 하면 의로운 사람 그 한 명 도움 줄 사람이 없어서 늘 혼자 있기 때문에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여기서 이루고 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요, 그 House of Mercy, House of Outpouring이라는 그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물이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참 그 자비하심이 참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비하심이 바로 그 친구 앞에 와 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병자가 낫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너 도대체 어떻게 났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모른다는 것은 좋은 이렇게 대답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모른다, I don't know, don't know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의 눈이 닫힌 것, 어두운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돈, 명예, 뭐 권력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준다고 믿고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다의 연못은 어디입니까?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없이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우리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 그 자체를,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솔직해질 때 성령님께서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영원한 생수의 물로 또 인생의 그 공허함과 사랑의 결핍함을 그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말이죠.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컨택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힘을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 본문은 육체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육체적 치유 안에 깊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come well? 여러분 38년 동안 문제를 가지고 아무 진전이 없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좀 황당했을 수도 있고 당연한 걸 왜 물으시지? 평생 나는 구걸하고 인정받아보지 못하는 삶인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정하고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나한테 하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미국에서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그 퇴원을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형제의 퇴원 소식을 듣고 이렇게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폐암으로 그 고생을 했는데 마주한 그분의 입에 담배가 이렇게 물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 이 담배가 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목사님. 하지만 담배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담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고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물론 폐암의 발단이었던 담배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그가 담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담배가 그 형제님의 한 부분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익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문제를 수용하고 그 문제에 적응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나의 그 정체성을 이루는 일부가 되어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것이죠. 만약 건강을 회복한다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도 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삶이니까 치유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고 아예 그냥 갈급한 것도 없고 그냥 너만 필링해서 그냥 기대로 져버린 채 오래 그냥 그 병자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 친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become well?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당연하죠. 나 낫기 원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당연히 낫기 원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내 자신을 거울에 본다면 내가 지금 분노 조절도 안 되고요. 부모로서 부모다움이 난 잘 모르겠고요. 내가 빠져있는 중독에서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의 하나의 인생이 되어버려서요. 이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전 포기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우리도 살아왔는지 모르겠으며 38년 동안 쌓아온 인생의 습관은 어느새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이제는 마치 오래된 자리에 누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병자의 인생같이 우리의 인생도 어떤 부분에서는 편안한 지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병자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진호야, 지치지 않았니? 이제 내게로 돌아오겠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become well? 6절 말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낫고자, to become, 그 헬라어로 게네스타이로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표현하는 중심 용어입니다. 그래서 창조되었다, 만들었다, 되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1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생명들이 모든 창조들이 물들이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그래서 되심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 속에 창조주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과 그 동일한 그 sovereign power 그 주권과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그 친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당연히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창조주의 권능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은혜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뉴욕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노숙인이 되기까지 저도 잘 몰랐는데 참 어렵고 참담한 그 경험분들이 이렇게 경험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분은 그 맨하탄 야채 가게에서 일하시던 분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환청이 계속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때문에 자기가 일을 집중할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갑자기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나중에는 일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나중에 그게 축적되기니까 노숙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종일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계속 들려서 너무 이제 괴로운 나머지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섬기는 쉘터를 소개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쉘터에서는 매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 통독을 하고 또 성경적 상담도 받아요. 그 말씀 통독을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그 나오미라는 여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소리가 환청이 완전 사라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쉘터에 봉사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분명히 이 사람을 진단했을 때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데스라는 그 연못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와 사무엘하 5장 8절에 다윗은 다리 젖는 사람과 맹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바리들은 그들이 그 이제 부정한 목발이나 매트가 그 더러운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 2절에서도 보면 맹인과 다리 젖는 사람과 병자들이 성전 밖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들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도가 얘기하죠. 금강은 나 없어도, 그쵸?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라. 그 스토리와 같이, 그러고 나서 그 스토리에서 이제 이 병자들이 같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사무엘하 5장과 동일하게 맹인과 다리 젖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던 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는 기준, 그 율법을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그 기준의 이상으로 맞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적 질병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대로 올드맨으로 살지 말고 뉴맨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폰 10을 놔주고 아이폰 3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것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recreate를 하셨는데 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No turning back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딱 정했으면 middle ground는 없고요. 세상을 뒤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문제를 직면할 때 그분 말씀대로 살려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리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마 그 전에 스스로 움직여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봤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실패를 했을 테고 그 실패의 기억은 그에게 아픈 가시가 되어서 그를 찔렀을 것입니다. 실패의 아픈 기억과 고통은 우리를 이렇게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력감으로 인해 일어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과 그냥 익숙함에, 그냥 컴포트존 안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와 무능력함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순종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말씀을 믿고 실패해도 우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또 어두운 데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눈이 이렇게 고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수치심과 죄책감에 묶여 계속 힘들어하고 그렇게 쫄아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탄의 그 원래 뜻이 accuser잖아요. 그냥 그 남의 그 잘못을 계속 고발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수치심을 주고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 주고 너는 그런 사람이지 하고 그는 우리에게 항상 그런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죄받고 낙담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그것이 우리가 죄이다, 죄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근심, 자기 연민, 비난에 빠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면요 결국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 음성을 듣는다면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병자를 회복시킨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는 부활의 때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become well? 그러면 일어나라.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신 명령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년 만에 그토록 풀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통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